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그 거짓말은 아니고 진실인데 늘 거짓말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얘기예요. 이게 답이 다른데 사실 다음에 말하면 또 그게 다라 그러고 그래갖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근데 그 마음이 좀 제가 잘 많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오늘 또 귀성길에 있고 그런 상황에 어떤 찾은 분들이 있고 또 혹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저 오스트리아가 지금 몇 시냐면요. 7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오후 1시쯤 지금 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그 작은 자리들이지만 사역들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계속 기도를 함께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5장 11절 말씀, 5장 11절과 우리 8장 30절 말씀을 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짧게 좀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사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는 거 도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요. 5장이. 왜냐면 내용이 굉장히 5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고 돌아서 누우면 뭐가 또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읽다 보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무관하게 너무 깨달은 게 적구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맛배기로 우리 늘 했던 부분이에요. 새벽에도 말씀 전했고 우리 청년에게도 말씀 전했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많은 설교가들 주석가들이 많은 글들을 써요. 어떤 화목이냐, 화목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화목한 부부가 있잖아요. 또 부부간에 원수 같은 부부도 있고요. 또 원수 같다가 화목했다가 화목했다가 원수 같은 부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어떤 감정이 얽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거예요. 그 우리 5장 말씀 뭐 5장 6절, 5장 8절,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밥을 안 먹어서 힘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가지고 막 너무 연약해 보여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 토탈로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100%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연약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상태를 아는 말이고요.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 말씀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뭐 하셨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냐? 연약할 때 죽으셨고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원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르침이나 모델적인 모범적인 사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랄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주석을 찾다 보니까 이 5장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루는 걸 많이 봤어요. 아, 난 8장인 줄 알았는데 5장인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지만은 기억하세요.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가 하신 일은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가르쳤다랄지 죄인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다랄지 원수 되었을 때 그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는 죽으신 거예요.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외적인 표현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러니까 화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적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든 게 아니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원수 됐을 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 된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졌거나 선해졌다랄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린 그냥 복음 이러면서 알미니안 칼빈주의를 다 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수 없는 시간 동안 싸웠던 얘기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할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고 말도 해요.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당세복리에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당대 세계복음화하는 복음가등관께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어느 날은 확 떨어지고요. 어떤 날은 확 올라가요. 구원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의식은 그럴 수 있는데 원래 구원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는 좋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의 문으로 출입문을 딱 통과하게 해놓고 네가 나머지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 10% 해결했어. 90% 네 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나머지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이 대부분의 모든 장로교, 모든 대부분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저 또한, 박 목사님 또한, 조 목사님 또한 대부분 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에 우리의 의지가 더해진다고 그 구원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다시 읽으면 화목이란 말을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화목은 우리가 화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이쁜 표정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화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의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좁다니 넓다니 이런 말들이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문은 좁을 수 있어요. 의미상. 왜냐하면 계시되어야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이 인정을 되어지지만 평생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의미상은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속임수가 있고 우리 자아의 어떤 반동이 있고 세상의 속임수, 세상에 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구원의 길이 좁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협착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말이 그런 말이냐가 좀 묻고 따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아닌 것을 또 쉽게 알게 돼요. 구원의 문은 좁을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안전하다. 이 말이 맞아요. 구원을 받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수 없는 방해와 수 없는 속임수와 괴계가 있지만 구원의 길은 안전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생각 잘해보세요. 우리가 삽으로 파가지고 쇼생크 탈출처럼 굴 뚫은 거 아니에요? 굴 뚫어가지고 겨우 하나 나와가지고 탈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길이에요. 천년 이상 유지하던 제사제도 휘장을 찢으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에 간격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서로가 일치하면서 반목하지도 않고 서로가 그 공존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신 길인데 한평생 그 길이 지름 60cm의 골목이다. 구원의 길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길은 좁다 넓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길이에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그 결론이 툭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하신 다음에 나머지 역할을 사람에게 맡겼다라면 이건 정말 힘든 길이에요. 혹 그 협착한 길을 한두 명이 통과했다고 하게 되어지면 그 구원은, 그 구원의 공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구원은 그 사람이 그 길을 통과했다라면 그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이 자체가 성령의 도움,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견인과 성령의 도움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른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생사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길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동의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신인 협동, 인간과 하나님이 협동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그 결론에 그 교리에 탁 떨어지게 돼요. 이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 우리가 자랐던 그 기본적인 교단에서 갖고 있는 대어른들의, 대신학자들의 쭉 내용들을 보고 또 칼빈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랄지 박형령 박사님이랄지 이런 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많이 동의가 되는 거 있죠. 또 밑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로마서 5장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일하게 한 장에다가 할애했어요. 로마서 5장 자체가.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오죽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구원이 크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즐거움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가 쑥대밭이에요. 쑥대밭이고 로마의 치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냐? 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오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인 거예요. 지난 강단 말씀처럼 내 소출이 많아지고 무슨 내 곡식에 곡간에 뭐가 채워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보다 선행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커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넘어가세요.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뭐 예정론 이런 구절에 근거기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했다 예정이에요. 미리 알렸다 예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적당한 시기에 부르셨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 것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갈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 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을 계약직을 한 10년을 해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불쾌하고 여러 가지로 약이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막 심통나고 막 그렇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안 해봐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구원은 뭐랄까 임시적인 게 아니야. 우리의 계약, 우리 구원은 이미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정식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게 아니라 임시 직원이 아니라 가건물이 아니라 완벽히 끝난 거예요. 물론 임의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전하게 끝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변화무쌍. 하나님께 뭐가 수가 틀려지면은 야 너 다시 생각해 볼게. 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미리 정했다, 의롭다고 칭했다, 구원한 그 사실은 지금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영화롭게 하실 그곳까지 인도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화 다음이 영화예요. 근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예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네가 상태를 보거나 네 어떤 태도를 봐가지고 구원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신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종을 지금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어떤 항목과 지켜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막 쓰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읽다 보게 되면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것을 금방 발견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결국에 이루시는 거예요. 시작만 하시고 서론만 진행하시고 야 본론 글은 네가 써나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거기에 배어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건설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는 말이 많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 나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도 그렇습니다. 붙어있어라. 우리가 붙어있을 수 있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어요?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어떤 면에서 이 믿음 속에서 너희 어떤 야고보스처럼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구원 자체의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각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관절의 문제로 잘 걷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어려서 닭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막 원정 가서 그때 놀이가 없으니까 닭싸움하는 거 그냥 말뚝박기 하고 원정 가서 했으니까요. 뭐 충암고 명지고 가갖고 그 뭐라고 무릎 다 상했잖아요. 지금 삐걱거리고 축구 안 하는 이유가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쨌든 달리기를 달리면요 발등만 들어갑니까? 선수가 뛰어도 1등부터 10명이 뛰면 10등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선수만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국가대표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국가대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빠한테 달리기 질놈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그렇 성도들이 다 다른 성장에 다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뭐라 말할까요? 다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그거를 돌보는 것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뭘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역관과 환경이 등수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 키우고 있다는 키우고 있고 돕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성장하게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또한 그렇게 커왔고 앞에 있는 목회자 또한 동기 또한 전부 다 그렇게 커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집단에 가게 되어지면 다 A코스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A코스를 통과해서 계속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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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온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만 그곳에 모여보게 되면 또 그들 또한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미리 정하신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습득해 나가면서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것 같지만 구원은 우리가 취득한다랄지 우리가 따낸다랄지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롭게 우리 인생을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이 계속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조 목사님이 당새벽이 교회보다 크다 그러는데 덜컹 하는 거야. 가슴에서 큰일 났다. 정확하게 더 설명해야 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는 광명에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를 넘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보다는 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당새복 자체가. 근데 이것보다 크다고 말을 하면 뭔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은사, 모든 헌신, 모든 봉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몸인, 그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를 받고 몸인 그리스도로부터 통수를 받고 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명절날 각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가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복음의 증거 듣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그런 자리가 없는 분들은 더더욱 가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범람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구원의 어떤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성경을 좀 더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밝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겠고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김남옥 집사 나와서 영상 준비했죠? 네, 영상 준비해서 한 15분, 20분 이내에 또 이렇게 내려가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에 좀 보시고 네.